우리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사람마다 정해진 운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도 필연적인 운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운명은 일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죽는 것, 그게 예수님의 운명이에요. 창세전부터 정해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식사를 하시고 주의 만찬을 제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런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17장에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말씀,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본인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 성취한 것을 보고하고 또 여기 남아있는 그 제자들에게 힘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역을 통해 앞으로 온 세상에 이제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의 안전과 그 다음에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17장 4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나의 가장 큰 목표는 내가 아니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 목사가 아니고 이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심지어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목표였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제가 그것을 달성했습니다. 자, 그 달성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I have finished.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아마 제가 모르겠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되는 finish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그 일을 finish, 끝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끝내신 것이 뭐냐?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기도하는 중이고 내일 그 일이 이루어지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끝내신 것이 뭐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완전히 끝낸 일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이 뭐냐? 복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의 핵심이 뭐냐?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죽고 그 다음에 묻혔다가 부활하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아이러니, 어떤 사람이 죽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어야 복음이 된다. 이게 기독교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아이러니. 우리 가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네 절로 요약을 했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그 복음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 받는데 성경 말씀 중에서 특별히 사람을 구원하는 그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몰라도, 다 믿지 않아도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꼭 이해해야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옥불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지려면 반드시 알고 믿고 이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예, 가스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굿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굿뉴스의 핵심이 뭐냐? 3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했다. 내가 이걸 창안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알려주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내가 물려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전해들은 것이 있다. 내가 스스로 창안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을 믿어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자, 18장 1절에서 27절 거기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런 내용, 여기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가는 거, 부인하는 거, 이런 내용,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일이 기록이 돼 있고, 18장 28절에서 19장 1절에서 16절에는 빌라도의 재판정에 끌려가서 빌라도 밑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제가 다음에 시간을 내서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42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복음의 또 다른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 복음의 또 다른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묻히는 거. 복음의 또 다른 핵심은 뭐예요? 부활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두 주쯤 지나서 부산 다녀온 다음에 제가 부활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고, 오늘은 복음의 핵심 세 가지,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매장, 이 세 가지를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특별히 19장 30절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 영어로 it is finished, 오늘 finish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여기 가서 보면 계속해서 성경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합니다라, 성경기록이 이것을 통해서 성취되었더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이제 27절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 너무나 간단하게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알려주시고 메시아 왕국의 신비를 알려주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걸 참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데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번 유월절이 되니까 이번 유월절에는 반드시 끝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본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와 같은 권한이 없어요. 누구에게 그 권한이 있냐? 로마 사람들, 특히 총독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고 싶지만 본인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가서,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은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하는 그런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빌라도를 설득하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위협을 하잖아요. 막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빌라도가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되고 자기 자리가 이제 위태롭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런 장면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빌라도로부터 사형 선고 허락을 받은 이후에 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장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여기 1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정치인이고 철학자인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 처형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십자가의 그 형벌은 그 모든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그런 형벌이었다. 로마 시대 가장 유명한 정치인이자 철학가가 그렇게 가장 잔인하고 그 다음에 흉악한, 또 가서 보니까 치욕스러운 그와 같은 형벌이었다. 가서 보니까 가문사에서 마르틴 행예리라고 한 사람이 쓴 십자가를 알아야 구원을 안다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구원을 안다. 이 책을 2020년 3월 2일, 지금부터 1년 전에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이렇게 리뷰를 했어요. 이 책이 어떤 책이다. 그 앞부분에 십자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안한 정치적이고도 종교적인 처형이었습니다. 로마는 자신의 체제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법에 불순종하는 국가적 반역자들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평범한 죄수에게는 이런 십자가 처형을 선언하지 않고 국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말 그대로 대역 죄인들에게만, 흉악한 죄인들에게만 이 십자가 처형에 이와 같은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 이와 같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함으로써 로마의 권력을 보여주고 황제에게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예, 반역을 일으키면 이처럼 처참한 죽음을 당한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어느 면에서 위협을 가하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했다.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또 유대교를 가서 보면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을 나무에 다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대인들의 종교 체제를 흔들고 체제를 허무는 자, 외세의 힘을 빌려 민족을 위협하는 자는 나무에 매달아 죽여도 된다고 하는,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율법의 말씀이 신명기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는 말 그대로 철천지 원수였는데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듯이 유대인 지도자들 로마를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자기들을 압제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서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로마의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합작을 해서 로마가 심판 내리는 걸 지지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신앙 이걸 지킨다고 하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 이거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모습이 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이제 많은 우리 자매님들 이런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뭐 그거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십자가는 원래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거. 십자가는 원래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자를 처벌하는, 예, 이와 같은 도구가 십자가예요. 이와 같은 도구가.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주와 수치와 모욕과 죽음의 상징이 십자가인 거예요. 죽음의 상징이 십자가다. 십자가 처형에 대한 그 보고서 같은 거 읽어보면 그 현장이 정말 처절하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하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은 지옥의 공포를 느낄 정도의 그런 고통이고, 그 수치는 거기 달려갖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을 때 그 수치 당하는 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금방 죽어버리는 것이 좋겠다. 이럴 정도의 그런 수치라고 기록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고대 아시리아에서 패잔병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공포의 도구로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다가 이것이 로마 제국으로 이제 이어져서 황제의 권위를 세우는 그런 사용제도가 되었어요. 자, 이런 죽음의 십자가가 오늘 성경 가서 읽어보니까 이 죽음의 십자가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수치의 상징, 저주의 상징, 지옥 형벌의 상징,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형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과 같은 그 형벌, 그걸 가져다주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도구가 저와 여러분을 지옥 형벌에서 살려주는 생명의 도구가 되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십자가의 이미지하고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면서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이후에 무덤 속에 묻힌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골고다 십자가 길, 뭐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비아 돌로로사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선고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 처형장까지 예수님이 가면서 이렇게 쭉 갔던 그런 길을 비아 돌로로사, 영어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마 우리나라에도 무슨 그런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비아 돌로로사. 자, 십자가 처형장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가셨는가 한번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를 본인이 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몸이 성한 상태에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채찍질을 한단 말이에요. 등에다가 채찍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다 말 그대로 뼈를 발라내는 듯한 그래서 피가 그냥 줄줄줄로 나오는 이런 상태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장까지 본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누가 대신 거기까지 져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이 지고 가는 게 그게 십자가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아마 예수님 십자가 처형 당한 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 1km에서 한 1.5km 정도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 본인 자신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거기까지 가야 하는데 보통 사람도 이 무거운 나무를 지고 가기가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이걸 지고 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쳐서 쓰러지고 할 때 채찍을 맞고 쓰러지고 할 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군사들이 옆에 지나가던 누구를 불러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그 일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 구레네는 어디냐? 제가 오늘 지도는 갖고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아프리카 지도를 가서 보시면 아프리카의 동쪽 맨 위가 이집트고 이집트 바로 옆에가 리비아예요. 그 리비아에 구레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서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나타났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은 1년에 세 차례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장막절 이 기간 중에 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남자는 1년에 적어도 한 차례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이제 내일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멀리 북아프리카 이 구레네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시몬이 거기 왔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끌려가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는데 이것이 그에게 복이 돼서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 알렉산더 루퍼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에게 사도 바울이 문안하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십자가는 이제 지고 가서 그렇게 십자가를 이제 세운단 말이에요. 세운 다음에 이제 여기 달기 전에 이 머리 위에다가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는 죄의 명목을 십자가 그 위에다가 이제 붙여야 되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19절에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사실 그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건 로마에 대적을 하고 반역을 일으킨 이런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내리는 것과 같은 처형인데 여기 가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끼리 뭐 다투다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무슨 내용이 이 안에 내용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반역을 일으킨 이런 내용이 아니고 거기 가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런 명패를 거기다 갖다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붙여놓으니까 유대인들이 수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이렇게 쓰지 말고 저 사람이 본인 스스로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쓰기 바랍니다. 정정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했냐. 내가 쓴 거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쓴 거다. 그 무슨 얘기야. 내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말 그대로 너희를 망신 주려고 내가 이걸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다.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8절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라고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가만히 사태를 파악해보니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걸 보고 자기들의 부귀영화 권세를 놓칠까 봐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 간파했거든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위협을 하고 폭동이 일어난다 그러고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십자가 처형을 허락을 했지만 빌라도는 마지막 순간에도 뭐 예, 이 사람들 망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 망신을.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여기 유대인 지도자들이 듣기 제일 싫어하고 보기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이걸 제일 싫어하는 그 말을 그 명패에다 갖다 이제 붙인 겁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2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그 도시에서 가까움으로 그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이 명패를 읽었고 그 명패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와 라틴어로 세 말로 이제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자, 히브리어는 일단은 종교적인 그와 같은 언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언어고, 그리스어는 그 당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철학과 문화, 세상의 풍조를 대변하는 이와 같은 언어고, 라틴어는 로마 사람들이 법을 집행할 때 사용한 그와 같은 공식적인 그런 언어예요. 또 여러 민족들이 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예,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구레네 사람, 북아프리카까지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 유대인들도 오고 믿지 않은 자들도 유대인들의 그런 명절에 한번 참여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순례길이라 생각하고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 날 일어난 그 일을 보기 위해서 지금 몰려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모든 민족들이 모이고 유대인들이 모이고 종교, 철학, 문화, 법 등 인간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는 모든 가치들이 모여서 그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그런 일,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일이 십자가에서 생기게 되는 거다.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저를 미워하고 저를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대적해서 죽이려고 하고 조롱하는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험악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는 이런 아이러니가 지금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빌라도는 자기도 모르게 온 세상이 그분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장본인이 된 거예요. 성경은 그의 행위를 통해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온 세상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하고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가서 보니까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태어나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 다윗의 씨로 오셔서 다윗의 왕좌 위에 앉아서 온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메시아 왕이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빌라도는 망신을 주려고 이런 글을 기록해놨지만 이와 같은 그 빌라도의 행동을 통해서 성경 기록 안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유대인들의 왕 메시아라고 하는 거,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이 대언해왔던 바로 그분, 여자의 씨,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지도 않는 빌라도가 이 명패에다 적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서 우리 사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 처형 장소가 어디냐?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가서 보면 도시 바깥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문이 있고 성벽이 있는데 성문 밖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근데 어디냐?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40년쯤 지나서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유대인들 다 쫓아서 세상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 그대로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완전히 모든 게 다 폐허가 돼서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일이 AD 70년경에 발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에게 무덤이 어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도시 바깥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런저런 상황으로 봤을 때 한 1km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십자가 처형 장소가 있지 않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 여러 가지 유적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십자가 처형당한 곳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19장 17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곳으로 나갔다. 예, 번역을 하면 해골의 장소고 히브리 말로는 이름이 뭐예요? 골고다예요.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 그게 해골들이 모여있는 아니면 해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소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택한 거예요. 십자가 처형을 받는 이런 그 죄수들이 가야 될 곳을 아예 해골이 있는 그런 모습의 그런 장소를 택했고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23장 33절에는 갈보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갈보리 그러니까 해골의 장소, 골고다, 갈보리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만 갈보리는 라틴어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뭐 우리 뭐 갈보리 무슨 교회, 갈보리 십자가 다 얘기하잖아요. 갈보리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존 성경에는 갈보리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만 유일하게 갈보리가 단 한 번 나와요. 단 한 번. 예. 어디에만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고 있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 안에만 우리가 그렇게 복음성가 뭐 하고 할 때만 갈보리 십자가 할 때 그 갈보리가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 안에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19장 18절 가서 보니까 그날 처형받은 사람이 예수님만 아니고 예수님 옆에 두 명이 같이 십자가에 달렸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예,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가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가 되었다. 함께 같이 무덤에 이렇게 같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그런 말씀을 성취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2000년 전쯤을 한번 돌아가 보시죠. 2000년 전쯤에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이게 나타나셔서 공생에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어떻게 다시 살려내시고 그렇죠.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고 바다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만 명, 2만 명 사람들을 먹이시고 말 그대로 이런 소문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공생에 다 마치신 다음에 말 그대로 예수님은 유명인사가 된 거예요. 유대 땅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명한 그런 인사가 됐어요. 자, 근데 그날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유월절 행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날 사람들이 왔으니 누구를 찾았겠어요? 당연히 예수라고 한 사람을 한번 봐야 되겠다. 저 먼 나라에서도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다 왔을 거 아닙니까? 유월절도 지키고 예수라고 한 사람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을 거예요. 아 근데 몰려드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예수라고 한 이 사람이 오늘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예수님 십자가 당하는 그 처형 당하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하고 또 뭐 군사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저지하고 하니까 지나가면서 보고 머리를 흔들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막 이와 같은 일이 그 십자가 처형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예, 처형을 하기 위해서 로마에 이제 군인들이 이제 동원이 되는데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많은 군인이 동원되지 않는다 그래요. 백부장하고 몇 명의 군인이 동원이 되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너무나 유명하고 따르는 추종자들이 너무 많고 잘못하다가 처형이 잘못되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군인들이 동원이 됐을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그 당시 군인들이 이 죄수들을 이제 처형을 하면서 늘 하던 그런 뭐랄까 풍습이라고 할까 습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이 십자가 처형당해서 죽는 사람의 소지품을 다 나누어 갖는 거예요. 뭐 일가친척이 그 자리에 나타나겠어요? 거의 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되니까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소지품을 나누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도 가서 보니까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예, 가서 보니까 겉옷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통째로 짠 거기 때문에 이걸 네 명이 나눠서 하면 옷이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사람이 이걸 갖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야 이게 가치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 기록의 말씀이 시편 22편 18절에 그 말씀을 성취하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12명 가운데 한 명은 배반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만든 장본인이 됐고 12명 가운데 10명은 다 도망을 갔어요. 가장 용감하다고 한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다 도망을 갔어요. 지금 누구 혼자 남았냐?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품에 기대고 있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만 남았어요? 사도 요한만 그 자리에 남았어요. 12명 가운데 사도 요한만 지금 그 자리에 남아있고 남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다 도망갔어요.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도 도망가고 여기 있는 남자 형제님들 다 도망갔을 거예요. 누구만 남았냐? 여기 자매님들만 남았어요. 자매님들만. 예. 자매님들만 여기 가서 보니까 몇 명이 남아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 조금 있으면 이제 완전히 이제 숨을 거두셔야 될 그런 그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렇죠.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말 그대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가 홀로 남게 되면 그러면 어려움이 생길 걸 아시고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 그래서 성경 기록이 넘어서서 밖에 있는 그 역사과 같은 그 기록을 살펴보면 요한이 나중에 여러분 반모섬에 유배가 되잖아요. 반모섬에 유배가 될 때 어디 가서 살았냐? 에베소에 살았어요. 에베소 저 건너편에 있는 게 이제 반모섬입니다. 그 에베소에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갔다고 하는 그와 같은 전승기록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참 이렇게 되도록 운명이 정해진 또 그런 여자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공생의 시작이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한번 나오고 공생의 맨 마지막 예수님 죽는 이 처참한 이와 같은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딱 한 번 나오고 요한복음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두 번 나와요. 누가복음 2장 35절 34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시므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에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다. 예수님 아니 이런 표적으로 운명이 정해졌는데 이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으리라. 무슨 얘기야? 자기의 아들이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서 저렇게 피를 흘리고 죽는 거를 어머니가 봐야 될 그런 운명으로 마리아에게 그런 운명이 지워졌다는 거예요. 지워졌다.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곁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이 사건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4절 가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가의 오순절 그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가서 거기서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 나오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많은 마귀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여인을 괴롭혔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귀들을 내쫓으신 이후에 그 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섬기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 나오는 죄 많은 그 여인,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다. 기억을 하시고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가서 마가복음 15장 40절에 가면 살로메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나오는데 살로메는 누구의 어머니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엇을 요청했어요? 예수님 왕국에 오게 되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예수님 왼쪽에 앉아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린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 그대로 치맛바람을 이렇게 날렸던 그 사람이 살로메인데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장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렇죠? 본인이 구하던 거 하고 예수님이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지금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여인들이 끝까지 자기의 모든 걸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일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십자가 사건, 처형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 복음의 핵심의 두 번째 뭐냐? 예수님의 죽음이 28절에서부터 3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 아마 저 같으면 정신 다 잃었을 거예요. 기절했을 거예요. 이런 못이 다 박히고 밑에 발이 박히고 그렇죠. 뭐 말 그대로 가시관을 쓰고 피가 다 줄줄 흘러내리고 말 그대로 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신을 잃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의식을 가지시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그대로 하시는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저 나를 압박하는 게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이걸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9장 28절 가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건 시편 69편 21절에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그 시편에 남아있는 말씀, 이게 성취가 돼야 메시아가 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의식을 잃지 않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해서 성경 말씀을 성취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달렸어요. 달렸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45절 49절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칠흑 같은 어둠이 그 땅을 덮었다고 이렇게 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 지금 이렇게 환하게 있잖아요. 모든 게 보이잖아요. 대낮인데 완전히 그냥 새까매졌다는 겁니다. 이 암흑이 그 온 땅을 3시간 동안 덮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3시간 동안 달려있는 동안에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끝마쳤습니다 하는 그 일을 지금 끝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그 3시간 동안에 끝마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바로 그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100% 죄가 되신 거예요. 죄가 돼서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가 죄덩어리가 되신 그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예수님의 온몸에 놓이는 그런 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저 하늘 위에서부터 3시간 동안 내내 쏟아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서 극도의 갈증,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보통 때 그렇게 말하실 분이 아니에요. 극도의 갈증이 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요. 그렇죠?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 그 3시간 동안 예수님을 외면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지옥 불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불 속에 들어가면 극도의 갈증이 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옥 불 속에 가면 말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 무궁토록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 3시간 동안 죄가 되셔서 그래서 어때요? 지옥의 형벌을 당하시는 그런 내용이 갈보리 십자가의 그 사건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그 일을 완수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후 3시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에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어로는 it is finished. 여기 it이라고 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it is finished, is finished라고 하는 그런 말은 뭐냐? 이제부터 영원토록 완성이 돼 있다는, 더 이상 추구할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완전히 끝이 난 그런 상태가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온 단어가 finish예요. 아까 요한복음 17장 4장에 나온 4절에 나온 단어도 finish예요. finish. 여러분 100m 달리기예요. 그럼 어떻게 결승선이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finishing line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라톤 경기 40몇 킬로를 다 돌았어요. finishing line을 통과해야 그래 우승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드디어 finishing line을 통과하시고 it is finished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 끝났다. 이 it is finished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 당시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너무나 쉽게 사용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어느 때 사용하냐? 종이 주인이 자기에게 하라고 한 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 이루었다. 주인 앞에 다 이루었습니다. 공손하게.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희생 예물을 드리려면 희생 예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부터 다 살펴봐야 돼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작가가 책을 다 끝내요. 작가가 책을 쓴단 말이에요. 300페이지 책을 다 쓰고 맨 끝에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It is finished. 끝났다는 거예요. 끝이 났다. 예술가가 그림을 그려요. 마지막 붓으로 한 점 터치를 했어요. 그걸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It is finished.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에게 1,000만 원어치 물건을 가져다 줬어요. 그럼 다시 말해 이 물건을 받은 사람은 1,000만 원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1,000만 원 빚을 다 전액을 다 갚았어요. 전액을 다 갚았어요. 그럼 뭐라고 그렇게 때 It is finished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액 배상이 이루어지면 빚이 이만큼 있었는데 그 빚에 대한 전액 배상이 이루어지면 뭐라고 얘기하냐? 다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끝마쳤습니다. 피니쉬라고 하는 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대신 속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대신 속죄. 자, 우리 중요한 거니까 한번 가서 고린도후서 5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그 3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 그 일을 요약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Imputation, 전가가 된다. 그런 이야기, 전가가. 그게 무슨 얘기냐? 내 은행 계좌가 비어 있는데 그 은행 계좌에 예수님의 의가 쑥 들어와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죄는 누구에게로 옮겨져요? 예수님께로 다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뭐예요? 내 죄에 대한 빚이 전액 배상이 된 날이에요. 그날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바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빚이 전액 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일 하게 되면 지금부터 십자가, 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일, 바로 그 일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모든 빚이 100% 청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it is finished. 다 끝났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빚 모든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모든 죄의 빚이 청산이 된 것을 믿습니까? 1원도 남은 게 없어요. 1원도 남은 게 없어요. 100% 전액 배상이 된 거예요. 예, 전에 하나님께 지고 있던 그 죄의 빚 아시죠? 그 빚이 100% 그날 전액 배상이 된 거다. 돈으로 얘기하면 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으로.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걸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신약시대 성도들 향해서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기도 어쩔 수 없이 완성자라고 번역했어요. 영어로 가서만 finisher, finishing 하는 분이야. finishing, 끝을 내시는 거. 우리 믿음의 종지부를 찍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 창시자, 믿음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믿음의 종지부를 찍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종지부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희생 예물로서 우리의 모든 빚, 죄의 빚을 전액 배상하셨어요. 어디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가 완전히 전액 배상되는 그와 같은 일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죄들로 인해서 더 헌물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끝낸 거예요. 몇 번에? 한 번에 끝낸 거예요.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로. 짐승의 희생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 돈을 안 갖고 왔잖아요. 왜 안 갖고 와요? 한 번에 예수님이 끝을 내신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믿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또 다른 핵심, 그분의 매장에 대해서 31절에서 42절에 말씀을 잠깐 강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주님을 무덤에 이제 안치해야 되는데 이 무덤 안치하는 일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31절에 37절에 로마의 군인들 다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렇죠, 이 몸을 누구에게 줘야 되는 그런 일을 맡았잖아요. 로마의 군인들이 있고, 그리고 결국 끝에 가서 누군가가 무덤 속에 이 몸을 이제 안치를 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게 38절에서 42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매장에도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시고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소원은 뭐냐? 이제 안식일이니까 빨리 다리를 꺾어서, 아직도 살아있을 수 있으니, 그렇죠, 오랫동안 달려있어서도 다리를 꺾어서 완전히 빨리 죽이고 우리 일 끝내고 빨리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래서 이 군인들은 그 요청에 따라서, 또 원래 십자가에 달리고 나면 그러면 맨 끝에 가서는 다리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뼈를 꺾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내용이 33절에서 34절에 나옵니다.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33절에 예수님께 이제 왔어요. 다리를 거꾸로. 근데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다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숨을 거뒀어요. 근데 어떻게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않아요? 말 그대로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딴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는데, 이것을 본 자가 증언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의 증언은 참되다. 참, 왜 이것이 기록이 되었을까?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이거를 기록을 했고,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군인들이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는데 이것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커다란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가서 보니까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 기록.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말씀 가서 보시면은 12장 46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뼈를 꺾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민수기 9장 12절에, 시편 34편 20절에 뼈를 꺾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죽으면서까지도 성취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본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군인들을 사용해서 옆구리를 찌르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자기들이 찌른 자를 바라본다 하는 이 찌른다고 하는 것을 성취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서 한번 우리, 자, 요한이 왜 그런데 굳이 피와 물이 나오는 거를, 이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 이걸 기록해 놨을까?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언제쯤 기록했냐? AD 90년경에 기록을 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를 언제 기록? 요한 계시록을 AD 90년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60년쯤 지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이 당시에 기독교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만드는 그런 이단이 일어났어요. 그 이단을 뭐라고 얘기하냐,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냐, 그렇게 기독교는 거짓이다, 이런 이단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기독교인들 박해하고 기독교인들 조롱하고 하는 이런 시점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즉시 피와 물이 나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라던 말이에요. 사람.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었다는 걸 지금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었다. 헛개비나 유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서 한번 요한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지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해놓은 그 말씀이 요한일서예요. 우리 킹잼 성경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4장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야. 둥둥 떠다니는 헛개비야. 부활 뭐 십자가에 달릴 때도 다 유령이고 다 이런 거지. 영체로 달린 거지. 절대로 실제 몸으로 부활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았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도 요한이 저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마귀의 영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개역성경이나 NIV 한번 가서 보세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되겠어요? 지금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지금 요한일서를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빵이 있는데 뭐예요? 안고. 이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걸 빼면은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거 없이 그냥 개역성경 예수를 시인하는 거 이거 얘기하면 괜찮아요. 그게 이 킹잼 성경 같은 올바른 성경이 없으면 아 예수님 시인하는 거 시인하자. 근데 지금 요한 1서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진짜 100%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이었다는 이거를 지금 입증하기 위해서 요한 1서가 기록이 됐으면 우리 킹잼 성경처럼, 루터 성경처럼, 요한 켈빈의 올리베 땅 성경처럼, 제네바 성경처럼, 이 킹잼 성경처럼 저렇게 기록이 돼야 저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에 그 말씀이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나타나느냐? 니고데모하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38절에 42절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몸이 어디로 갔겠어요? 쓰레기 소각장이나 그 어디 더러운 데로 갔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몸을 깨끗한 이런 무덤에 안치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자,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예요. 자, 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무덤을 자기를 위해서 파는데, 여러분 어디다 파겠어요?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도시 안에다 파겠어요? 도시 밖에다 파겠어요? 도시 안에다 팔 거 아니에요? 가까운데. 여러분 같으면 어디다 파겠어요? 도시 안에 제일 좋은 데다 파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십자가 처형당하는 거기다 갖다 자기 무덤 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어디다 무덤을 파요? 십자가 처형장 바로 옆에다 무덤을 파놓은 거예요. 한 번도 사람을 두지 않은 새로운 그런 무덤을. 왜 그랬을까? 그렇죠? 이상하죠.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몰래, 그렇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얼마만큼 향료를 갖고 오냐? 약 100파운드를 갖고 왔다 그랬어요. 지금 시골에 가면 한 50kg 정도의 그 많은 향료를 가져온 거예요. 50kg이 되는 그런 많은 향료를. 자, 이 두 사람은 십자가 처형 이전부터 면밀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대비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양의 향료를 어떻게 그날 2시간 만에, 3시간 만에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무덤을 바로 그 전날 팔 수가 없는 거잖아. 이미 미리 면밀하게 이게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 기록들 좀 살펴봐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라. 열심히 찾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열심히 탐구하면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이 열심히 탐구하다가 어디에 다다랐을까요? 이사야서 53장에 다다른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가서 보니까 53장 9절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2절에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가 되었다. 예수님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오는 걸 느끼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자로 죽겠다는 걸 아시고 십자가 처형장 옆에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말이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 처형을 예상하고 50km나 되는 그런 많은 향료를 니고데모가 준비를 하고 그 시간에 이걸 싣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저와 여러분이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신실하게 감당을 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저와 여러분도 부지런히 성경을 탐구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두 사람처럼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 뜻을 수행하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역, 이 구원사역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가 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묻혔다가 부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완전하게 내가 지옥 형벌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날 완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 형벌을 다 당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지옥의 형벌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를 하나님이 공의를 뽑아내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에게 죄덩어리가 있는 그분에게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빚이 100% 전액 탕감이 되는 그런 일이 그날 발생하게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탐구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행위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랑 침례교회로 모여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저와 여러분이 탐구하고 그 일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